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룻을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흘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호흡하기가 한결 좋습니다. 오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과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각 구역에서 믿음에 대해서 각자의 언어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믿음은 인간 의존적 상태에서 하나님 의존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일 수 없다. 믿음은 99%가 아니라 100%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교육적인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삶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까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교육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육의 은혜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결심하고 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셨던 장소가 모리아산. 모리아는 하나님께 보여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지 실은 그곳이 모리아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두 발 딛고 있는 곳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믿음은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던 내가 죽어 하나님의 태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칼을 들고 심장을 향해서 내리 찍으려고 할 때 실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죠.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여기던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어놓는 거지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순간 아브라함은 태바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걸 다 예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걸 예비해 두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내 언약을 네 인생 속에서 성취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참된 이삭, 웃음,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 한번 외워보실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육조구의 손대정 장로님 계십니까? 예, 아주 자신 있게 일어서시는 거 보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외우셨습니다. 예, 그러면 또 김효은 권사님 계십니까? 예, 외우셨습니까? 미소로만 대답하시나. 알겠습니다. 7교구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지연 권사님 오셨습니까? 패스. 최병윤 집사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누구 자신에게 외운 분 한번 손 드시면 우리 그 구역에 점수 좀 드리십시다. 자, 제일 뒤에, 예, 크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아멘. 몇 구역이시죠? 목사님 722구역 100점. 자, 같이 한번 외워보십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자, 오늘 본문은 외가인 하란에서 살던 야곱이 20년 만에 식소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던 중 얍복나루를 건널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지난 삶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이제 우리 야곱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는데 같이 많은 성경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그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태 속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 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왜 야곱인가? 이건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죠.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그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쌍둥이들이 태 속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출산할 때가 돼서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태어났는데 온 몸이 붉고 이렇게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둘째가 나왔는데 동생이 나왔는데 이 동생이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남이 무슨 일 하는데 꼭 뒷덜미 잡는 사람, 등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게 발꿈치를 잡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사취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기쳐서 자기 이속 챙기는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력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나가는 사람 발목 잡고 자기 이속 챙기는 아이였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0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공표를 해두십시다.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다. 들사람도 공표를 해두십시다. 여러분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칼도 있어야 되고 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에서라는 사람은 들을 뛰어다니면서 무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저 야곱은 장막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아파트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엄마 옆에서 컴퓨터만 하고 게임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형이 사냥을 나갔다 와서 배가 고플 때에 마침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야, 그건 나 한 그릇 다오. 여러분 형제지간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내 이거 단팥죽 줄게. 지금부터 네 장자 하지 마. 내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 이거 줄게. 그러니까 들 사람이니까 배고픔은 먹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집안에서 노는 새님은 한 끼 굶어도 되는데 들 사람은 뛰어다니니까 배고픈 거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어려움의 발목을 잡고는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이삭이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사람 아들 사냥꾼한테 야 너 가서 사냥해서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별미 스테이크 좀 만들어봐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내 마음껏 해주겠다.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청을 받고는 이제 사냥하러 나갔는데 어머니가 아들 야곱한테 야, 네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네가 받아라. 아니 어머니 나는 털도 없고 아버지가 내 끌어안으면 금방 들통날 텐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양털 가지고 내 다 너 변장시켜줄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라. 이 야곱은 어머니의 사주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 에서라고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나이가 든 이삭 부부 사이가 이상적입니까? 문제가 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의 조상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속일 수 있어요? 지금 이 단락의 시작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나빠졌다는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흐려졌다.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이렇게 그 인생이 시작할 때 그 자식들이 패역한 짓을 해도 엘리 제사장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정만 패가망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온통 화를 당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으면 육체의 시력은 쇠퇴하는 겁니다. 육체의 시력은 쇠퇴해도 우리의 영안은 더 밝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 많은 이삭은 그저 일어나서 하는 게 오늘은 우리 아들 스테이크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리브가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태 속에 자기가 쌍둥이를 품었을 때부터 네 태 속에 있는 아이 중에서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은 아이를 택한 걸 리브가는 알거든요. 저 남편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말이 안 통한다고 남편을 속였다. 그거 안 되죠. 그 속이는데 또 부부 제기 안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들 야곱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를 속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단락을 보고 위로를 좀 받습니까? 아, 이삭 부부도 저래 살았는데 뭐 우리 부부도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안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한쪽이 영안이 떨어질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지금 조언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의 사주를 받고 형인 것처럼 속이고 형의 장자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냥을 하러 갔다 온 형이 알았습니다. 형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다. 들 사람이에요. 에서는 샌님이 아닙니다.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못 죽여도 내 부모만 돌아가셔봐라. 내 처자식 절대 안 살려준다. 이게 부부지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의 후유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27장 41절에서 45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41절 45절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골육상쟁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데 27장 41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자, 44절을 보십시오. 자기 이제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게 하면서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 몇 날? 이 엄마 생각이 이리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못할 짓을 해놓고는 이 둘째 아들 한 몇 날 정도 뭐 한 몇 달 길어야 몇 달 길어야 1년 정도 내 친정에 그냥 보내놓으면 해결될 거다. 그리고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에서 불러오리라. 그러니까 야곱을 도망가게 만들 때에는 이거 뭐 길어야 1년인 겁니다. 그런데 몇 년 걸려요? 20년 걸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길을 쫓느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의 길을 쫓느냐 그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초래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유스더라. 자, 지금 야곱이 어머니 친정이 있는 외갓집으로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다가 이제 길에서 노숙하는 거죠. 돌을 베개를 삼아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13절 중반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리라. 지금 야곱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형 지금 등친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너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왜 그렇게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사기꾼을 의로운 사람보다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요? 당신을 걸고 맹세하신 당신의 언약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이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외운 그 구절이죠. 그 애한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입증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2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당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누가 상속받았는가? 이삭이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삭의 안에 리브가 태 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이 사기꾼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이 사기꾼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당신의 언약 때문에 이 야곱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은혜로 이 야곱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까? 왜 도덕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불가사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이 영화진으로 나올 마음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십니까? 당신의 언약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당신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5번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은 외가에 도착한 야곱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에다고 홍표를 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에다가도 공표하십시다. 품삯의 공표. 다시요.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께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에 공표하십시다. 19절 시작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아벨이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로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다시 7년 공표를 하십시다. 지금 공표 친 것만 보면 이 큰 단락의 얘기가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이 엄마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라반은 엄마의 오빠니까 자기한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왜 반가워했겠습니까? 일꾼이 하나 왔거든요. 그래서 밥을 줬는데 공짜밥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밥 주고 나서는 야 이제 니하고 내하고 품삯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 내 공짜밥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랬더니 한 달 있는 동안에 이 야곱이 보니까 삼촌 딸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인데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라헬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종으로 섬기겠다. 오케이 7년 네 일해라.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신방을 꾸미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도 제가 7년 동안 사랑한 여자인데 그 밤에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모르고 자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옛날 60년대에 전기 없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서울 시내에 나가면은 가로등 있고 밤도 훤하지 않습니까? 60년대에 시골 가면 암흑천지입니다. 집집마다 뭐 이런 호롱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호롱불은 이렇게 두면은 서 있으면 서 있는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고 앉아 있는 사람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캄캄한데 그 장막에 그 들어가가지고 밤에 자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이 저 야곱이 삼촌한테 이제 업시를 했더니 삼촌이 우리 풍속은 첫 달부터 먼저 결혼시키는 거라서 그러니까 네가 라헬도 굳이 원하면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삼촌의 국기만술에 의해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일깨워줍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야곱이 남의 발꿈치 잡고 등쳐먹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도 당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사기치면 나도 사기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야곱이 14년 동안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서 그 다음부터 신실하게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후를 보면 바뀌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건 하나님 은혜거든요. 내가 지금 악으로 돈을 버는데 불의하게 돈을 버는데 나한테 누군가가 나한테 불의를 행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죠. 내가 불의하게 살아가면 불의하게 사는 누군가에게 내가 당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르게 추스리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건 이제 14년 동안 삼촌한테 속아서 무상으로 일을 한 다음에 6년 동안 말하자면 또 삼촌을 속인 결과입니다. 31장 1절에서 3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누구예요? 사촌입니다. 그 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었다. 왜냐하면 삼촌의 양을 치면서 튼튼하고 실한 양은 자기 소유가 되게 하고 약한 양은 전부 다 삼촌께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촌들이 안 겁니다. 2절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예전하고 빛이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제 너 고향 땅으로 네 조상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6년 동안을 지금 사기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성취를 시켜줄 것인즉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삼촌하고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삼촌의 재산을 부당하게 전부 다 자기 몫으로 만들고는 삼촌하고 관계를 회복하지도 않고 그냥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처첩 4명에 11명의 아들의 딸 한 명이 생겼는데 마치 형한테 사기를 치고 엄마의 사주를 받고 외가로 도망가듯이 삼촌 모르게 지금 자기 가솔들을 끌고 도망을 가다가 그 외삼촌 추격대에 지금 붙잡힌 겁니다. 7번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암 얌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여기에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20년을 공표해 보십시다.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이 14년은 야곱이 일방적으로 당한 기간입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6년 공표하십시다. 이거는 야곱이 삼촌한테 사기친 기간이에요.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외삼촌은 10번을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조카가 서로 등쳐먹는 삶을 산 겁니다. 예, 서로 등쳐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외삼촌이 추격대를 끌고 추격해서 이 야곱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해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다. 22절에서 24절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야 외삼촌이 도망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추격대를 만들고 7일을 밤낮으로 추격을 해서 지금 이제 딱 잡는 순간인데 그 외삼촌이 잡으면 야곱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리를 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따지지 말고 손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대실 거니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따지실 거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심지 않고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손본다. 너는 손보지 마라. 그래서 삼촌하고 이제 서로들 싸우지 않기로 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8번.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자, 형한테 사기를 치다가 외가로 도망을 갔는데 외가로 도망간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20년 동안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다른 사람 발꿈치 잡는 삶 그대로 살았습니다. 야곱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노련해졌습니다. 4번, 창세기 32장은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며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와 다시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된 야곱의 처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하고 함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지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기치고 고향으로 다시 도망가는, 고향에서 외가로 도망갔다가 또 외가에서 고향으로 다시 도망가는 이 야곱과 왜 함께 해주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당신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고 지금 돌아가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미해결 상태의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게 형님과의 상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5절 나한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형한테 말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날에는 형 거 등쳐 먹고 도망갔는데 지금 나한테는 소와 나귀, 양떼, 노비 내가 지금 재산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한테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알려줘라.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사자가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갔는데 아, 형 에서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당신한테 지금 오고 있다. 아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사냥꾼 들 사람. 그 사람 손에는 무기가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무기를 쓰는 사람이 고용한 400명.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게 다 칼잡이들이. 여기에 보면 주인을 만나라고 지금 당신을 만나려고 당신 형이 옵니다. 이 말이 만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카라는 적대적인 태도로 지금 마주치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보니까 당신 형 얼굴에 적이가 지금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20년 동안 벼르던 동생을 요절내려고 지금 오는 거죠. 4절, 4번, 7절에서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건 자기 가축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난조질을 할 때 첫 그룹이 당하면 둘째 그룹은 도망가면 최소한 내 재산 절반은 지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보고를 받고 제일 먼저 야곱이 생각한 것은 생명이 아니고 재산인 겁니다. 9절에서 12절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먼저 재산 정리를 먼저 하고 한 반이 없어져도 반은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급하니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행동이 그걸 입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였는가 아닌가는 그 뒤에 어떤 행동이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입증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뭘 했는가? 13절에서 20절 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것이 진심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 내 형한테 물량 공세를 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암염소 200, 순염소 200, 암양 200, 수작 200, 낙타 30, 또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그 새끼 나귀 10 다 합치니까 550마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들에게 제일 첫 그룹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지금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오다가 첫 그룹을 만나서 이건 뭐냐? 그러면 아, 당신의 아우 야곱이 당신에게 진상하는 선물입니다. 이거 다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무슨 소리야? 나 야곱 죽이고 말 거야. 그러고 또 죽이러 오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둘째 그룹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뭐야? 당신 아우가 형님한테 드리랍니다. 이거 받으시지요. 또 오는데 셋째 그룹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세 그룹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던 마음이 풀어지지 않겠냐. 그러고 내가 만나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야곱은 뭘 믿는가? 자기 재산입니다. 내 재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십시다. 시작 24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그 선물을 550마리의 가축 선물을 가지고 가는 세 그룹은 이미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선선한 저녁때가 되어서 자기 가족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도 건너려고 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왜 홀로 남았는가? 비로소 이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아, 이건 내 재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공기를 진동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생 결단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혼자 고독하게 남았습니다. 24절 하반절부터 30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혼자서 사생결단을 하기 위해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 거기다 공표를 하십시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3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 브니엘 공표하시고 어떤 사람과 줄을 쳐두십시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주난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죠.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죄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 했는가? 브니엘이라고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본래 먼지가 펄펄 나서 막 먼지에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그런 모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뽕나루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지주인데 간헐천입니다. 우기에만 물이 흘러요. 우기가 아니면은 그냥 황무지 바닥이 헐기고 돌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야곱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마치 씨름을 하듯이 그 땅바닥에서 뒹굴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생결단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야곱이 뜻이 뭐라 그랬죠? 팔꿈치 잡는 자. 네 다시는 남 등쳐먹는 인간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 세신자반에 배웠듯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다 잊어버리셨구나. 세신자반 1과에서 한 겁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져주시는 하나님과 비로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던 야곱은 형이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처음에는 자기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 이건 내 재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었을 때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기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31절에서 3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밤을 세워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관절을 치셔서 다리를 절게 된 겁니다. 장애인이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장애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 저 쇠고기를 먹을 때에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을 정도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장애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5번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33장이 전해줍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금 야곱이 기도를 다 끝마치고 날이 밝았는데 보니까 형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오는데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1, 2절 보십시오. 여기에 재산 얘기가 나옵니까? 아, 이거 가축 어떻게 지킬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입니다. 이제는 오직 생명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기 두 여종과 그 여종이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들 제일 앞에 세우고, 두 번째로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들들 두 번째로 세우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이때는 아직 베냐민은 안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차례대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옛날에 야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는 제일 뒤에 서야죠. 그래서 형이 앞에 사람을 쳐 죽이면 내가 라헬 데리고 나라도 도망가리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그렇게 세워놓고 야곱이 제일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맞아 죽어도 내가 맞아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칼을 맞아 죽어서 내 가족들을 살릴 수 있으면 내 한 사람 죽고 끝나겠다는 겁니다. 4절에서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니, 지금 칼잡이를 데리고 왔는데, 죽이려고 왔는데 20년 동안 이를 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예. 지금 에서의 생각은 어떤 모습의 야곱을 머릿속에 그리겠습니까? 옛날에 자기 등쳐먹던 아이,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한테 사기도 당하고 외삼촌 등을 쳐서 외삼촌 재산 자기 것 만든 거, 그거 다 소문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뭐 살이 찌고 얼굴에 기름기가 지룩지룩하고 거만한 지금 야곱, 옛날에 자기를 속이던 그 교활한 야곱을 생각하고 죽이려고 오는데, 야곱이 걸어오는데 쩔룩쩔룩 다리를 절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 먼지 구덩이에서 뒹굴면서 사생결단을 했으니까 옷은 다 우겨졌겠죠. 헛투성이겠죠. 밤을 한 잠도 못 자고 기도했으니까 얼굴은 초췌하겠죠. 눈은 충혈되었겠죠. 자기가 상상하던 야곱이 전혀 아닙니다. 멀쩡하게 두 발로 도망갔던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온 겁니다. 꽁꽁 얼었던 에서의 마음속에 형제가 회복된 겁니다. 그 딸이 저는 동생을 보는 순간에 에서가 가서 목을 맞으며 입을 맞추고 우는 겁니다. 이게 핏줄인 거예요. 혈육인 겁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자,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야곱의 혈육이 에서의 혈육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으면 여기에 딸려있는 이 가솔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야곱의 처첩들 에서에게는 제수씨들이죠. 그 자식들 자기 조카들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옛날 형이 배고프다고 팥죽 달라고 할 때 그러면 형 장작분 나한테 내놔. 그때 야곱 같으면 자기가 보낸 선물 형이 이 에서는 통 큰 사람 아닙니까? 야 동생아 이런 거 나도 재산 많으니까 필요 없다 되돌려주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형이 몇 번이나 사양을 하는데도 제일 뒤에 보니까 그에게 강권했다. 야곱이 형 이건 정말 내 진심입니다. 받으세요. 그래서 에서가 받았다. 그러니까 보셔요. 야곱이 신봉하고 자기가 재산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꼬였던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재산은 부수적인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 겁니다.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다 회복이 되고 나서 에서가 야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이게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내가 너 앞서 가줄게.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옛날 개역 성경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 번역이 훨씬 멋집니다. 칼잡이가 앞잡이가 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한테 칼잡이가 덤벼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스라엘로 거듭날 때 칼잡이가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400명 칼잡이들이 다 앞잡이가 돼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워낙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가족들하고 여기 좀 있다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하지요. 결론입니다. 얍복나루에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한 결과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이 자존심상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 멀쩡한 척 위장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자, 자존심상으로도 못 받아들일 수 있고요. 내 20년 만에 형을 만나는데 내가 다리를 들고 형 앞에 나갈 수 있어?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좀 폼나게. 이 본래 이 야곱은 재산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 재산을 과시하면서 형한테 재산을 콱 드리면서 물량공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이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나한테 응답이라는 게 나를 장애인 만들어요? 내 다리 절개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형한테 나아가지 않고 또 제3의 지대로 도망가던가, 아니면 다리를 절지 않고 새옷 갈아입고 멀쩡한 척 걸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장 에서한테서 화를 당했어요. 야곱이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형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2번, 야곱이 밤을 샌 초췌한 몰골로 다리마저 전원 자기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온전히 의탁한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야곱이 된 겁니다. 의탁한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치시는 순간에 세상의 재산을 믿고 재산의 힘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던 옛사람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치신 궁극적 목적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얍복나루에서 밤새워서 기도하는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2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있던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을 등쳐먹던 야곱이 죽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당신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세워주신 겁니다. 이때의 사기꾼 야곱이 저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남으로 언약의 땅을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땅은 물질 의존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만 그 언약의 땅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데라가 가다가 하란에서 여기가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이네, 우리 저 가나안 가지 말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브라함도 아버지 의존적으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 의존적이고 물질 의존적이던 야곱이 오직 하나님 의존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남으로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까닭이 뭐예요? 이 사기꾼 야곱을 이렇게 일깨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군대를 보내어서 지키게 해주시면서까지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면 이 다 요절내버리죠. 당신의 언약의 대상으로 다른 사람 삼죠. 그러나 그 형편없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조상과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이 그의 손자대에서도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건 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주일 설교 말씀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바울이 탄 알렉산드레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자기네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요즘 용어로 겨울 쓰나미라도 만나서 배가 부서지면 자기네들 돈 다 날리니까 돈을 지키겠다고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자기네들 재산 돈 다 버렸습니다. 돈을 신봉하던 그들이 죽은 겁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얍복나루 위에서 밤새도록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다리를 절게 됐다. 유라굴로 광풍 맞은 겁니다. 그 광풍을 맞아서 돈을 믿던 야곱이 죽은 겁니다. 그 광풍을 맞았기 때문에 남을 등쳐먹던 야곱이 죽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광풍을 맞고 나서 하나님이 다리를 치셨을 때 저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습 이대로 그 모습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6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각 구역에서 구역 공부하실 때 이번 주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다리를 치십니다. 유라굴로 광풍이죠. 그리고 믿음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리를 절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기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면에서 무엇을 위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신이 지금 보여야 할 당신의 꾸밈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다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내가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너 가난하게 살아 라고 하셨는데 부자처럼 위장합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계획한 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패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살아야 돼.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위장하면서 사는 겁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어야 형하고 관계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치신 자리를 자기 힘으로 안전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치셨는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지금 모습으로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어떤 모습을 내가 지금 위장하고 있는가? 위장하면 위장하는 만큼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나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여파는 다 미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병자였지요. 평생 병자인 거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거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해받는 거 숨기지 않았습니다. 약하디 약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살았습니다.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바울 돈 없지 않습니까? 미결수 아닙니까? 근데 백부장이 호의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호의하지만 그게 마나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1년 동안 교회 표로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옛 사람이 죽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셨으면 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옛 사람이 죽고 치신 모습 그대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위장하는 게 있는가? 이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를 긋는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은 동생 야곱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신했거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졌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욕심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치시고 다른 사람을 등치는 옛 야곱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위대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신 자기 모습을 위장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의 교활한 생각이나 그가 지닌 재산이 해결할 수 없었던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형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든 가솔들과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이 실은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그릇된 삶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야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로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 위장하지 않고 꾸밈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금부터 빚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구역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마음속에 그와 같은 귀한 계기가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